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온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온 세상의 교회를 만납니다.
복음과 교회.
안녕하세요. 주안에서 가족된 북조선에 있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교회의 진행을 맡은 조디모데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소식들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함께 하실 사무엘 형제님, 예은 자매님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사무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예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팔에서 사역하시는 윤소령, 김현 선교사님 가정의 소식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네팔은 어떤 나라인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예은 자매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네. 네팔은 남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국 바로 밑에 있는 거죠. 남쪽은 인도와 닿아 있고 완벽한 대륙 국가입니다. 바다는 없고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산의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높은 산들이 병풍처럼 네팔 북부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을 세계 지붕 위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계 지붕 위의 나라라. 정말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나 보네요.
네. 워낙 높고 웅장한 산들이 많아서 자연적으로는 매우 매력적인 나라이고요. 전 세계 등산 애호가들이 찾아오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불교, 힌두교가 모두 네팔에서 기원했다고 해서 유명한 유적과 문화유산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네팔은 종교의 나라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다양한 모습을 가진 네팔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눈부신 자연과 문화유산을 가졌지만 네팔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팔 인구의 약 25%, 4분의 1이 여전히 극빈곤층입니다. 몇 안 되는 도시를 벗어나 농촌 지역에 갈수록 더 가난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멋진 자연을 가진 나라인데 왜 그렇게 가난할까요?
네, 일단 네팔은 국토의 대부분이 산이어서 특별히 공장이나 제조업이 발달을 못했습니다. 지역과 지역을 잇는 도로나 길도 잘 마련되지 못했고요. 거기에 가장 심각한 것은 네팔 정치인들이 부정부패가 너무 심해서 관광 수입이나 지진 등으로 전 세계에서 구호금이 들어와도 국민들을 위해 쓰지 않고 정치인들이 모두 개인적으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나라가 많이 무너져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팔 사람들 중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요. 아직도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합니다. 몇 안 되는 똑똑한 사람들은 네팔을 떠나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다고 하고요.
남조선에도 네팔에서 온 노동자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네. 수많은 네팔 사람들이 중동, 인도, 그리고 남조선 등에 와서 힘들게 일을 해서 본국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조건을 가진 나라지만 네팔 사람들은 외국인들이나 여행객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서로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네, 좀 안타깝네요. 너무도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또 가난과 부정부패 등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 그렇지만 친절하고 또 사람들을 존중하는 문화를 가진 그런 나라. 그 네팔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의 편지를 이제 한번 읽어보면서 그 땅의 선교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 형제님께서 먼저 읽어주실래요?
네, 편지 보겠습니다. 꽃항 지방 물의 지역에 지번 소띠 교회 새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어 입당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네팔 산골의 작은 교회이지만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섬세하게 일하심을 볼 수 있었고 목사님 가정과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통로가 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번 소띠는 삶의 빛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번 소띠 교회가 이 지역의 낮은 계급 소수 종족들을 섬기며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조선어를 꾸준하게 배우는 학생들이 조금씩 조선어로 말하고 읽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믿지 않은 학생들도 올 수 있도록 교회에서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조선어 교실에 하나님을 모르는 다음 세대들이 많이 와서 언어를 배우면서 복음을 듣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소령 형제 선교사님은 본래 남조선 부산이라는 곳에서 빵집을 운영하시던 사장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이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나가서 빵을 굽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라는 소명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 뒤로 몇 년간 준비한 끝에 그리고 10여 년 전에 우리 김현 선교사님과 만나서 결혼하시게 되셨고 바로 네팔 선교사로 파송되어 나가셨습니다.
멋진 빵집 아저씨네요. 정말 멋지십니다. 그러면 네팔에서도 빵집을 운영하고 있으실까요?
네, 처음에는 바로 빵집을 열어서 빵을 만들어 나눠주시기도 하시고 또 빵 기술을 현지인들에게도 알려주시고 하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께 다른 사역의 문을 열어주셨고 지금은 빵집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다양한 사역을 통해 네팔인들을 만나고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빵집으로 계속 운영하면서 사역을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자주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가정에 새 일을 행하시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가정에게 몇 년간 네팔 전체를 둘러보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주로 네팔 수도인 카투만두와 같은 곳에서 지내시며 빵집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 네팔 전체를 경험할 기회가 많이 없으셨나 봅니다. 그렇게 선교사님 부부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네팔의 산속에 정말 말도 안 되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네팔의 소수민족들을 만나게 되셨고 또 그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으로 교회 사역을 하시는 현지인 목회자들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집니다. 계속 빵집 사역만 했다면 보지 못했을 네팔의 깊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가정이 보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시네요.
네. 결국 선교사님은 그 시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을 지원하기로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기도 편지에 함께 소개된 사진에 꽃항 지방 물의 지역의 지번조띠 교회에 새로운 교회당을 건축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진 속의 교회를 보니 주변에 건물도 없고 들판에 세워진 예배당이네요. 정말 시골인가 봐요.
그러게요. 선교사님께서 이런 곳에서 목회자로 그 지역 영혼들을 섬기시는 목사님을 보고 어떤 감동을 받으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정말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헌신하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예배하리라는 이러한 찬양의 가사가 떠오릅니다.
네, 그렇네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네팔의 산골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곳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헌신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 분명 지번조띠 그 현지 교회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충만한 임재가 그 예배당 안에 넘치리라 믿습니다.
아멘. 지번조티라는 교회 이름의 뜻이 삶의 빛이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그 교회 공동체가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편 또 다른 도시의 교회 안에 있는 공간을 빌려서 조선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시네요. 아무래도 남수선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네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선교사님 부부가 운영하시는 조선어 교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무엘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팔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부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사님을 그곳으로 부르시고 신실하게 한 걸음씩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에 세워진 지번조띠 교회의 예배당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귀한 헌신들이 모여 세워진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오랫동안 악한 영과 귀신들의 사로잡힌 자들이 그곳에서 예배할 때 자유케 되게 하시고 아픈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하시며
아멘.
오직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귀한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섬기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믿음의 모든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조선어 교실에서 배우는 네팔 청년들이 선교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선교사님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고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께 돌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예은 자매님께서 선교사님 편지를 읽어주세요.
네. 편지 제목은 염소 은행이네요. 작년 봄부터 준비하며 기도해왔던 염소 은행의 첫걸음이 떼어졌다는 기쁜 소식으로 사랑의 안부를 시작합니다. 올해 2월 중순에 네팔 서부 지역 루쿰 지방으로 가서 염소를 분양할 내 가정을 선정하여 총 20마리의 암염소와 건강한 종자 수렴소 한 마리를 분양해 주고 돌아왔습니다. 염소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염소 은행은 단순한 구제가 아닌 재생산의 시스템이라 약 15개월 정도 후부터는 성체 암염소를 가정당 5마리씩 반환받아 다른 가정으로 재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염소는 생물인지라 아버지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장과 출산을 통한 재생산이 되어질 수 없기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제목인데요. 바쌍 형제의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네팔에 처음 발을 디딜 때 만난 우리의 첫 이웃인 바쌍 형제의 가정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쌍은 남조선에서 온 지인과 현지교회 목사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초대해 교회에 처음으로 오게 되어 바쌍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지 주일인 매주 토요일 아침에는 저희가 아루바리 동네로 가서 빠쌍 형제의 딸 수프리아 8살, 사촌 언니 고로나 10살 아이를 데리고 어느 구호로 은혜의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도 가고 예배 후 집에 가면 행복하다고 표현하니 부모님들도 기뻐합니다. 이제는 주일 학교에도 잘 적응해서 또래의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고 공과를 공부하며 믿음의 첫 발을 떼어가고 있습니다. 빠쌍 형제가 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오누그로호 교회 심선 목사님과 성도분들께서 가정을 신방해 주시고 목사님께서 빠쌍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네팔에서 건축 보조일을 하는 빠상 형제는 카타르로 일을 하러 가기 위해 지난 가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취업 거주증과 비행기 표가 구입이 완료되어서 3월 25일에 카타르로 출국하였습니다. 카타르에서 빠상 형제가 믿음의 친구를 만나서 하나님을 알고 믿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염소은행을 운영하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참 좋은 구제 선교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왜 염소은행이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글쎄요. 단순히 염소를 나눠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의 편지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한번 이해해 볼까요? 일단 선교사님께서 암염소를 사서 그 마을 네 가정에게 먼저 다섯 마리씩 나눠줍니다. 그리고 15개월 후에 새끼를 낳아 번식하게 되면 그 중에서 다섯 마리씩 다시 선교사님께 돌려줘야 하는 거죠. 은행으로 치면 염소 다섯 마리를 무상으로 빌려줬다가 다시 원금을 상환하는 셈이네요. 그러면 선교사님은 그렇게 돌려받은 염소들을 마을의 또 다른 가정, 네 가정에게 다시 빌려줄 수 있게 되겠네요. 정말 잘 돌아가는 은행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와, 그렇게 되면 몇 년만 지나면 그 마을 전체에 염소가 가득하겠어요. 정말 놀라운 사역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아까 나눠주신 것처럼 선교사님은 네팔 곳곳을 다니다가 만나게 된 가난한 분들을 현실적으로 도울 방법을 찾기 위해 많은 고민 끝에 이 사역을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전에 이 염소은행 사역이 네팔과 같은 나라에서 매우 잘 자리 잡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역을 지속 가능한 자립사역이라고 하는데요. 선교사들이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계속해서 돕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퍼주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도움을 주고 그 도움이 한 번의 도움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배가 되어 도움받은 사람이 재산을 늘려가게 되어 자립을 돕고 또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도 도움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끝부분에 나눠주신 것처럼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신다면 이 사역은 불가능하겠네요. 새끼를 많이 낳아야 각 가정들이 소득도 생기고 고기도 먹을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정말 그렇네요. 생각할수록 참 지혜로운 사역입니다. 염소은행 사역. 그냥 무조건 퍼주기 식으로 염소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잘 키워서 옆 가정에게도 나눠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함께 주면서 나눠주면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자존심 상하지 않고 또 마을 전체로 그 도움이 점점 번져가는 방식이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정말 좋네요. 그리고 빠쌍이라고 하는 이름의 네팔 형제님 가정에 대한 특별한 기도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선교사님 부부가 10여 년 전에 네팔 땅에 처음 가셨을 때 얻은 집에 이웃이었다고 하시는데요.
그 만남을 계기로 선교사님 이웃 빠쌍 형제님은 복을 받았네요. 무엇보다 귀한 예수님을 소개받았으니까요. 이제 그 딸과 조카가 교회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네요. 그 아이들을 시작으로 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빠쌍 형제님이 카타르로 일하러 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곳에서도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은자매님께서 저희를 대표해서 염소은행 사역 그리고 빠쌍 형제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팔 산골의 주를 믿는 백성들에게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 염소은행 사역을 시작하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를 섬기는 산골 교회들의 네팔의 형제 자매들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복 주셔서 주를 섬기고 경외하는 가정이 배고픔에 고통스러운 일이 없음을 온 마을이 알게 하시고 실제로 그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넉넉하고 풍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특별히 염소은행을 통해 나눠진 염소들이 새끼도 많이 낳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고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람의 손길이 닿는 염소마다 더 살찌고 건강한 염소로 자라났듯이 선교사님께서 나눠준 이 염소들이 특별히 잘 자라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온 마을에 복 주시고 돌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계기가 되게 해주세요. 선교사님의 오랜 친구인 빠쌍 형제님, 그 온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하시고 멀리 외국에서 일하는 형제님이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붙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네팔 선교 사역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로만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존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좋은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먼저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두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만나게 되는 아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가난한 영혼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들 스스로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서 알아서 그분께 기도할 수만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처가 되셨듯이 이분들에게도 그렇게 되어주실 텐데 그런데 선교지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영혼들은 우리가 전해주는 그 빵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갈릴리 호숫가 벳세다 빈들에서 굶주려 앉은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게 하신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빵에만 관심이 있다며 예수님께서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생명의 빵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마음에 모실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배고파 굶주릴 필요가 없는데 말입니다.
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하늘에서 먹을 것들이 떡하고 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그 지혜가 끝이 없으시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당신의 그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연을 들은 네팔의 염소은행을 통해서 실제로 그 마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여 알게 되는 일들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네팔에서 믿음으로 산골 마을들을 다니시며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사역하시는 윤소령, 김현 선교사님 부부의 편지를 읽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함께 하셨던 두 분은 어떤 것들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오늘 네팔에 세워진 지번 조티 교회, 삶의 빛의 교회죠. 이걸 보면서 좀 많은 것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많은 수많은 것들을 행하셨을 때 물론 가르치는 사역들도 했었지만 궁극적으로 그분의 사랑이 그 제자들을 변화시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지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도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너무 화려한 말과 화려한 언변과 이러한 것들에 시선이 쏠리다 보니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드러내는 도구인 것만 느껴지는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사랑이 전달될 때 사람들이 진정으로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번조띠교회가 그 수많은 건물들이 없을지라도 그 산골에 세워진 교회일지라도 등불이 그 땅에 비추는 것 같이 하나님의 빛이 그 땅의 사랑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이러한 라디오도 이 소리가 저 우리 고향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지고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저는 오늘 나눔을 하면서 아버지의 시선과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길 원하네 라는 찬양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곳일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셨던 두 분의 그 선교사님들의 그 삶이 너무 아름답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청지기의 역할을 잘 해내가는 그 모습도 참 우리가 배울 것이다, 배워야 하는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각자 부르심의 자리는 다르지만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나 자신, 그리고 우리 북조선의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세계 열방의 형제 자매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네, 두 분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열방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팔 땅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이지만 방송을 통해 함께하고 계신 북조선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다음 주까지 한 주간도 힘내십시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의 신자들이 북조선 신자들에게 보내온 응원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전 세계 선교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의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요셉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항상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곳 독일 미넨에 있는 제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자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돌보심을 기억하세요. 항상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46편 7절을 나누고 인사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엘레나이고 독일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저에게 얼마나 큰 믿음의 번복이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때때로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힘들어질 때면 항상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헌신된 마음을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모든 것에 염려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갈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용기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필요한 힘을 공급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합니다.
북조선과 남조선에서 마음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일요일을 맞이합니다. 함께하는 주일 예배. 사랑하는 북조선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함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묵상하심으로 2025년 11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딸들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의 불쌍한 영혼들을 안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주소서.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존귀와 영화의 옷을 입었사오니 오늘 이 시간 오직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외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유일한 구원자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과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알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알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알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시간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이다.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침묵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여,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힘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와 사랑의 빛을 비추심에 감사합니다. 공허와 혼돈으로 가득한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시고 채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의 전으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주님께 향기가 되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혼돈의 세찬 바람이 불어오는 조선 땅의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해 주님께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기도와 예배의 발걸음으로 가득했던 평양과 조국의 방방곡곡의 모습은 사라지고 우상이 가득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거리마다 집집마다 우상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숨죽여가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불확실의 늪이 깊어지고 박해와 핍박의 칼날은 점점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의 신앙은 더욱 견고하도록 성령님 도우소서. 그리하여 어두운 이 땅을 비추는 주님의 등불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보다 잡혀갈 수도 있기에 오늘의 예배가 더욱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주여, 이 땅에 찾아오는 겨울의 추위보다 이 땅의 영적 겨울이 저희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오니 영적으로 병든 이 나라의 수많은 영혼들 오늘도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전쟁터로 끌려나가는 이 나라의 청년들 주여 구원하여 주소서. 살고자 말도 안 통하는 타국으로 비보불경을 하는 탈북민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타지에서 느끼는 그들의 고통과 외로움과 절망과 두려움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소서. 깊은 산골에서, 김치움에서, 집에서 남몰래 숨죽여 예배드리는 저희 북조선연합교회 성도님들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악인들의 눈을 가려주시고 작은 목소리로 올려드리는 그들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오며 이 동방의 예루살렘 조선 땅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굳게 세워주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조선 땅의 교회와 양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소서. 오늘도 지켜지는 예배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영광의 빛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오늘은 에스라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완전한 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스라 목사입니다. 구약시대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인 장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으며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첫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에 들어가는 데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은 대제사장 홀로, 들어가는 횟수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조건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죄를 위한 피 흘림이 있어야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제사를 드리는 자의 양심은 온전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제사 제도를 주셨음을 가르쳐줍니다. 새로운 제도 안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는 횟수에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영원히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 조건은 주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 피 흘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위한 피 흘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새롭고 완전한 제사 제도는 이전과 비교해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첫째는 십자가의 죽음은 섬기는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두 번째는 새 언약은 이제 돌이나 언약궤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죽음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제사나 속죄 혹은 중보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넷째는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완전히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바로 성전에 있던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래로부터 위가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라는 것은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찢어서 보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새롭고 완전한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제도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새로운 제도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새 언약의 완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추가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거나 전하는 것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대의 많은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도 예수님을 믿고 전파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방법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을 만들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중보자를 그들의 교주로 때로는 심지어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중보자인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 중에 누구라도 예수님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로 믿지 않고 그것을 전한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외에 누구나 무언가를 추구하는 자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누구나 편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긴다면 그와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찢어진 살과 그분의 흘리신 피를 밟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님은 온전하고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그 피 흘리심이 우리에게 유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하시다 해도 우리와는 다른 장소와 시대에 사는 사람들까지 구원하시는 일이 가능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시간과 공간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지금까지 그리고 또 앞으로 영원히 유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 옆에 계시며 하늘에 오르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제자들의 삶에 무엇을 권고할까요? 첫째는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권고합니다. 십자가의 피에는 우리의 모든 죄책감과 악한 행실을 깨끗케 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믿는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는 서로 격려하여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명령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격려하여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는 모일 때마다 서로 관심을 갖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돌아보아야 사랑과 선행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돌아보아 누가 지금 밥을 먹지 못했는지 아니면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지를 알 수 있고 그것을 알아야 사랑으로 선행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기도, 소망, 사랑, 성도들의 모임에 대해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벗어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되 나만을 위해 기도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소망을 품되 나만의 구원을 위해서만 소망을 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에도 나만 혼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항상 하나님과 공동체와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권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시며 완전한 길이십니다. 그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추구하지 말고 믿지 말고 중보자로 삼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다른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북조선의 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른 어떤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도 추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영원히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음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어 우리가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길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와 찢어진 살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가 헌금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생각나는 이웃의 필요가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돕고 물질로 섬길 수 있으면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물질과 삶을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은 예스라 목사님과 함께 북조선연 학교에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예스라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늘로부터 또 위로부터 찢어진 그 휘장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믿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기 때문인 거죠. 오늘 말씀을 듣고 북조선연합교회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고 나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 목사님께서 봉헌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2025년 11월 16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또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북조선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